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윤리에 따라 낙태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은 낙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팟캐스트 에피소드 684번이고 2015년 9월 14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랑침례교회 청년부의 김태현 자매가 이것을 번역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팟캐스트 진행자 토니 랭키입니다. 오늘은 브라질의 로드리고 형제가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퍼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수많은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끔찍한 낙태 정책 반대 전투에 앞장서서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낙태된 아기들은 태어날 기회조차 갖지 못했는데 정말 그들은 천국에 갑니까? 최근 온라인 토론에서 낙태 반대 운동을 비난한 자들은 이 질문 뒤에 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낙태된 아이들이 천국에 간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낙태를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여깁니까? 목사님, 오늘은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파이퍼 목사입니다. 저는 죽은 아이들이 천국에 간다는 것에 대해 수도 없이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죽을 때 죄 아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들이 원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제 논지가 아닙니다. 저의 관점은 그 아기들이 얼마나 귀엽고 순수한가에 전제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명백한 명령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진리를 분명히 드러내는 증거들을 거절한 것, 바로 그것을 마지막 자신이 심판하실 때에 그들을 정죄하시는 전제로 두셨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20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로드리고 형제가 웹사이트를 통해 이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스스로 찾아볼 것을 가정을 하고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드리고 형제가 질문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낙태되어 죽은 아이들이 멋진 천국에서 산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낙태에 반대합니까? 최근 온라인 토론에서 낙태를 찬성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낙태된 아이들이 천국에 간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낙태를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생각합니까? 이제 저는 최소한 6가지 이유를 들어 낙태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인은 살인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낙태는 자궁 안에서 아기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살인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궁 안에서 아기들을 죽이는 낙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누군가를 살인하는 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형 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9장 6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낙태가 그토록 중요한 문제인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독특하게 창조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를 죽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낙태된 아이들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근거로 살인을 정당화해서 태아를 죽이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동일한 논리가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을 이해하거나 말씀을 다룰 수 없는 한 살 또는 두 살의 아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알겠어요. 당신은 자궁속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도 괜찮아요. 그들은 천국에 갈 테니까요. 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한 살배기 아이들을 죽이고도 그들이 천국에 가니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두 살배기 아이들을 죽이고도 그들이 천국에 가니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아마도 세 살짜리 아니면 네 살짜리 아이들에게도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무시무시한 주장이며 그렇기 때문에 낙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논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살인을 당한 자가 천국에 간다는 이유로 살인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동일한 논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도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회심시켜 구원하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배교하거나 타락하기 전에 빨리 죽여버립시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끔찍한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풍성한 은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한 사람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 죽이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뒤틀린 생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사람을 죽여서, 특히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죽여서 천국에 보내는 거, 그거 은혜를 넘치게 하는 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죽여서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즉 누군가가 바울을 반박하며 죄가 풍성한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는 논리를 들고 나올 때 바울은 즉각 이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무죄한 사람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 죽이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아니오입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무언가 선한 것이 나게 하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우린 여기서 지금 실용주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기쁨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좋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낙태는 실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살기 원하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어서 예수님께 직접 빨리 가는 것과 이 땅에 살아남아 교회를 섬기는 것 중에 이 땅에 살아남기를 택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자, 여기까지 이제 읽었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에 따라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아, 그래? 죽는 게 좋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바울, 당신은 당신을 왜 죽음을 택하세요? 하지만 바울은 24절, 25절에서 연이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라. 바울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고통만을 고려한다면 즉시 이 땅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하였습니다. 주님, 제발 제 집으로 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사역과 주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해야 될 선한 일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땅의 사람들과 때를 섬기는 것 등과 같은 큰 목적들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서 가능성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은 천국에 갔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맙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논리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끝으로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끼어들어 사람을 천국 또는 지옥으로 보낸 일을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의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 또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을 고백하고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아기들, 이런 아이들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천국에 간다고 해서 그들을 죽이면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기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있는 그들의 집이 이 땅에 있으며 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팟캐스트 내용이었습니다. 저 역시 파이퍼 목사님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는 아이들이 죽는 경우 그들은 곧바로 천국의 감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영어로는 accountability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본인이 행한 일, 본인이 선택한 그런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회개복을 하는 거, 이거를 아이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왕국이 아이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낙태 문제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4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수도 워싱턴에서 열리는 낙태 반대 행사, 즉 생명을 위한 행진에 참가할 뜻을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지는 낙태 반대 성향이었던 기존의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은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다라고 말하면서 지지자들만을 위한 트럼프식 정치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에 지난해 행사 동영상을 올리고 금요일에 보자 많은 관중이라고 썼습니다. 우회적으로 참가 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폭행, 근친상간, 산모 생명 위협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낙태를 반대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1973년 1월 로 대 웨이드, 영어로는 로 벌서스 웨이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판결을 통해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낙태할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보수 성향 시민들은 다음 해부터 매년 1월 이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보통 10만 명이 참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낙태 지지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삭감했습니다. 2018년 행사 때는 비디오를 통해 낙태 반대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또 같은 해 성추행 의혹으로 야당 민주당이 거세게 반대한 브렛 캐버너를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에 임명했습니다. 캐버너는 유명한 낙태 반대론자입니다. 현재 미국의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 대법관은 총 5명입니다. 보수 유권자들은 현 대법원이 1973년 로 vs. 웨이드 판결, 이 판결을 뒤집어주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낙태 관련 최근 경향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대통령, 좋은 국회의원들을 뽑아 하나님의 생명윤리인 낙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경신자들, 바이블 빌리버들에게 영원히 풍성하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